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룬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자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누리지 못하는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도 저들의 것이며 그리스도도 저들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선민이다라는 이러한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헛되게 구원에 이르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바울은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런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현실에 낙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서두에 그 말씀을 언급하며 바울은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무엇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었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 자들만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8절에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대조하여 증거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어서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소개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케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여기서 핵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89세 된 사라가 잉태하여 그 다음에 90세에 아들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나이 89세? 물론 뭐 당시의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었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하여 90의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여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언약을 맺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예를 추가로 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은혜로 택하셔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언약을 맺은 그때도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은혜로 택하여 부르는 자를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를 불러서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교훈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구원이 혈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혈통을 이어받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구원이 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그의 복음서에서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이나 한 나라나 한 가정이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민족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적이지 않고 개인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저는 우리 아내 믿음 좋은 우리 아내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나는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인이 믿음이 좋아도요, 그 치맛자락 붙잡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인은 부인의 믿음대로 구원받는 것이고 남편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더불어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율법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십일조를 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100% 평생 지켜야 되는데 그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일생 하나님의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킨다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랑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교회 봉사도 했어요. 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까지 했는데요. 구제활동도 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행위를 구원받을 근거로 내세운다면 천국 문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를 떠나가라. 이런 주님의 불호령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님은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약속의 자녀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입니다. 왜 하갈이 낳은, 먼저 낳은 이사말이 아니고 뒤에 낳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아니 왜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약속의 자녀로 택함과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삭과 야곱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의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난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의미가 뭔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과 짜고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택하심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거슬려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슬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의 자녀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심지어 인간의 패역함과 인간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임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횡행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찾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 호렙까지 도망가 한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 폐역한 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한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약속의 자녀가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7천명, 이게 상징적인 숫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든 문자적인 숫자이든 그 우상 숭배가 행하는 북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상 숭배의 분위기 속에서도 은혜를 택하여 부르시는 약속의 자녀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소망을 품습니다. 어떤 영적인 어둠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가운데 약속의 자녀를 세우셔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약속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증거되지 않고 예표로서 모형으로서만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런 자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증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빛 아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그 혈통으로 자동적으로 후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 때문에 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건 사실이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으니까 이방인보다 훨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언약 백성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까지 더해져야 되겠죠. 그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 예수님 당시 유대인 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열심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냐 그 상대적인 의로움을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착각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 어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열심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외식이라고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외적인 모습은 있었어요. 제사드리고 율법에 따라서 지킬 것 지키고,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도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이 말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또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균형 잡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도의 말과 야고보 장로의 말을 함께 경청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의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행위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야고보 장로가 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약속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구원파 이단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네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디서 거듭난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헛된 주장입니다. 언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어느 장소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내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증거인 행위가 동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생,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에 너는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주시면 쉽게 좀 분별이 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인지 살피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한 자. 제가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는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이제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믿음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은 보장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헛된 길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오 찬양.
일생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일생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약속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이 시간 아뢰입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이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치유하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병마를 고쳐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도 주님은 아시지요. 오셔서 싸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때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들의 성장과 학업과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일들을 주님 선한 손에 의탁하오니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명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되 제들의 가정과 제들의 자녀와 생업위에 주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귀한 복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채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가족의 눈물 주님 씻어주시고 그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선교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무 공로 아무 자격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부르셔서 약속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